요즘 디모데 전서 또 이어서 이제 디모데 후서, 디도서를 이제 강의할 텐데 이 세 책은 목회 서신입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서 3장에는 앞부분에 목사의 조건과 자격 이런 게 이제 나오고 이게 끝나고 나서 4장에는 구체적으로 목사가 어떤 것들을 삶에서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에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거짓 교리, 이단 교리 이런 것들을 가져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 전달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멸망하는 쪽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이제 나와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서부터 16절 여기는 두 부분이 있는데 7절에서 12절은 목사가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야 된다. 말씀을 선포하고 목사 자신은 그걸 실천하지 않으면은 그럼 위선자가 이제 되니까 그래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목사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16절은 성도들만 먹이고 성도들만 성장하게 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날이 갈수록 목사도 말씀에 따라서 영적인 면에서 성장하는 같이 성장하는 그런 목사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4장 1절에서 6절 특별히 마지막 때에 결혼을 금하는 자들 꼭 특정 음식을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걸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을 한다.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 시대에 여러 가지 거짓 교리들, 이단 교리들이 교회 안으로 파고들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제 주시고 마지막 때에는 마귀들의 교리, 유혹하는 영들의 교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이런 교리들 가르치는 자들 잘 파악을 하고 또 거기에 넘어지는 성도들이 생기지 않도록 성경 전체를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지 않고 잘 가르치고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디모데전서 강의 14번째 시간 제가 이제 제목을 좋은 목사의 특징 하고 목사도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양이고 목사도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동일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래서 자라나고 그 말씀대로 신천하고 그래서 목사가 시간이 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이런 거 육신은 점점 쇠약해져도 그래도 이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의 영적인 상태 이런 모든 것이 성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를 다루는 이런 거를 목사가 이야기하려고 하면 마음이 굉장히 찔립니다. 이게 제대로 다 실천하지 못하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오전에도 위월스비를 좀 참조했고 특별히 오후는 위월스비 목사님의 말씀을 그래도 이제 많이 참조를 하고 그리고 저한테 적용한다 이런 그 심정을 가지고 좋은 목사의 특징 목사도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목회 서신은 목사를 위한 그런 서신인데 특별히 바울이 이 목회 서신을 보냈을 때 그 대상은 젊은 목회자, 경험이 많지 않은 디모데라고 하는 그런 목회자에게 보내는 그런 서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뭐 신학교도 가고 뭐 설교와 관련된 그런 어떤 세미나도 참석하고 뭐 교회를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도 이제 가서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지금 바울이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속된 것들, 즉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은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젊고 경험이 부족한 이 목사 디모데에게 내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설교의 기술도 아니고 뭐 신학적인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걸 뭐 신학적으로 잘 분석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운동하는 그런 그 선수들을 예로다가 이제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올림픽 게임은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 당시 사람들이 육체를 훈련하기 위해서 하던 그와 같은 운동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월계관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어떤 음식이나 어떤 건 꼭 거부를 해요. 이걸 먹으면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거부하는 게 있고 또 훈련을 받아야만 그래야 우승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가서 보니까 꾸며낸 이야기들은 거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그거는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디모데가 즉각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운동 경기 이런 거 좋아해서 짐네지움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가서 매일 육체를 훈련하는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이 이렇게 훈련하러 다녔으니까 그래서 디모데에게 모든 그리스도인 특히 목사는 영적인 훈련 그거를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된다. 또 어떤 것들은 거부해야 된다.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래서 운동선수가 우승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 또 전력 투구하고 또 절제하기도 하고 이런 거 많은 에너지 소모하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목사, 성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삶에 많은 에너지를 쓰고 전력 질주하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다. 지금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서 하나님 말씀이 가서 보면은 6절 그 다음에 7절 8절 이거 가서 보면 세 가지 어떤 영적인 수준이라고 할까 이런 게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익한 거예요. 전혀 무익한 거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는 거 그거를 속된 것들 즉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수준에 속한 성도나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속되다고 하는 말은 프로페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전혀 그 안에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속되다고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여기 성경 가서 보니까 늙은 부녀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아우 여자들을 이렇게 폄하하고 또 노인을 비하하는 그런 말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여기 늙은 부녀들의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 이런 거는 어느 면에서 이렇게 모든 사회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굳어진 관용적인 그런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로 무언가를 미신을 전해주고 괴담을 전해주고 뭐 이런 이상한 이런 전통을 전해주고 이런 게 주로 나이가 많이 든 여성들 할머니나 아니면 유모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런 헛되고 무익한 것들이 전달되는 게 그 당시 사회의 보편적인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라고 했을 때 뭐 여자를 비하하거나 아니면 뭐 노인을 비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속된 것들 늙은 부녀들이 말하는 그런 꾸며낸 이야기들 이런 것은 그 앞에 나와 있는 거짓 교사들 마귀들과 유혹하는 영들에 사로잡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가르치는 이와 같은 교리들 이야기하고 이런 것은 성경에 근거가 전혀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모순이 되는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4절에도 꾸며낸 이야기들을 조심하라고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이야기하냐면 6절에 내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가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사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어디까지 도달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충실해야지 사람의 그런 꾸며낸 말에 충실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 이런 걸 가서 보면 마귀들, 유혹하는 영들, 또 거기에 이제 사로잡힌 자들이 가르치는 어떤 특정한 교리나 신비나 어떤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목회자가 그런 걸 전혀 모르면 그걸 어떻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라든지 악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목사도 정신을 차리고 세상에서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에 집중을 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가 어떠한 작전을 펴서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는지 목사가 알긴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제가 30년, 40년 전 그때부터 미국에 이제 갔을 때 뉴에이지, 천주교 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제 탐구를 하고 뉴에이지와 관련해서 요가, 만추라, 똑같은 말 반복하면 사람이 뒤로 쓰러지고 하는 그런 만추라, 초월명상, 또 교회에 관상기도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이와 같은 기법 이런 것들을 많이 탐구를 했습니다. 공부를, 책들을 사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팍 하고 쓰러지고 장풍을 불면 막 쓰러지고 그런 것들을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이제 생기는가. 제가 또 이제 공학을 하고 그래서 그런지 그런 거가 관심이 있더라고요. 좀 정확하게 좀 알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런 기법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쓰러지는구나 그걸 아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에 자신이 빠져갖고 스스로 그걸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대로 깨달아서 이렇게 해서 이런 기법을 통해서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하는구나 이거 아는 건 괜찮은데 본인 자신이 거기에 탐닉해서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목사나 성도 중에 제일 뭐랄까 하급에 속한 그런 제일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전혀 무익한 것에 신경을 쓰고 그것이 뭐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거기에 빠지는 이런 단계에 있는 거, 특히 목사가 그런 단계에 빠져 있으면 정말 모든 성도들에게 무익한 종이 된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나쁜 건 아니에요. 중립적인 거예요. 그건 뭐냐, 육체의 훈련입니다. 육체의 훈련. 거기 가서 보니까 8절에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거의 없으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육체의 훈련에 매진하는 거, 이것만 목사가 신경을 쓰고 아니면 성도들이 여기에만 신경을 쓰면 이게 중립적인 거이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니지만 사실은 영적인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거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몸을 잘 돌봐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운동하고 몸을 잘 가꾸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일이고,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구나 이런 거를 요즘 매일 느낍니다. 매일. 그래서 운동기구를 집에 사놓고 그리고 매일 운동을 해요. 매일. 이제 옆에 가서 뭐 한 시간씩 일주일에 몇 번 가고 하댔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그냥 틈틈이 시간이 나는 때마다 운동을 하고 관절을 풀고 이러지 않으면은 한 시간 두 시간씩 내내 그냥 앉아 있고 이러니까 몸이 굳어지는 거를 저 자신 이제 느끼고 그래서 기구를 사놓고 방에서 컴퓨터 하나 기구 하나 이렇게 놓고 컴퓨터 하다가 기구 갔다가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지금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잘 돌보는 게 그게 목사도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일이구나 하는 거를 나이가 들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느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몸은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 신약시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또 로마서 12장 1절 2절 가서 보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가 많은 경우 몸으로 희생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육체의 훈련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익한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익하다. 이런 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만 매진하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건 중립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만 매진하고 영적인 진보 그거 이루는데 소홀히 하면 그럼 좋은 목회자나 아니면 좋은 성도가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모든 일에 유익한 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유익한 거,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하는 거다. 영어로 가틀리니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하는 것. 자, 하나님의 성품에 이제 도달한다고 하니까 야, 이거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가장 쉬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하도록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성령님의 열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땅에서는 이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이 단계까지 가야 목사든 성도든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기 위해서 특별히 목사가 열심히 자신을 훈련을 해야 된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둘 중 하나. 뭐 첫 번째 거고 무익한 건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두 번째 거는 중립적인 이런 몸 훈련하고 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거. 그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만 추구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그만두고 다른 것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몸도 잘 돌보고 또 우리의 영도 잘 돌보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거, 이걸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디모데전서 3장 그 앞부분에 목사의 조건과 자격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인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뭐 신학교를 다니고 뭐 성경을 뭐 암송을 하고 뭐 몇 구절을 외워 이런 게 아니라 인품 아니면 인격, 영어로 캐릭터, 캐릭터가 좋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캐릭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기 말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고 노력을 할 때 늘 지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것도 물론 당연히 성도들보다는 성경을 더 많이 이해하고 또 더 많은 책들을 읽고 더 많이 세상을 바라볼 줄 알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그 밑바닥에 이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예수님 믿으면 그냥 사랑이 막 갑자기 충만해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성품에 이르도록 어떻게 해야 돼? 훈련하라 그랬잖아요. 훈련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 위얼스비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 분의 그 말을 인용을 했어요.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이런 그 설교를 가르치던 그런 학자가 있습니다. 필릭스 브룩스는 아주 설교학의 대가예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위대한 목적은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형성이 되는 거다. 아, 참 아주 멋있지 않아요? 필립스 브룩스가 우리가 성도라고 할 때 우리 삶의 위대한 목적, 가장 큰 그런 목적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이 되는 거다. 바울은 그거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형성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삽니다. 근데 영원한 그 세상에까지 가서 효력을 미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것에 우리가 좀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9절에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로다. 이거는 목회서신에만 나오는 그런 말씀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그런 말이다. 그럼 이 말이 뭐냐?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거의 없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다는 이 말은 신실한 말, 정말 믿을 만한 그런 말이고 모두가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그런 말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9절 가서 보시면 9절에 faithful saying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이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다시 말해 여기 나오는 신실한 말씀은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굳게 붙들었던 그 진리를 지금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게,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합당한 그런 말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 목회자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 모두가 꼭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될 그런 말씀, 그 말씀이 8절의 말씀,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거의 없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그래서 이런 말도 이렇게 읽으시고는 아, 체력 훈련하는 건 아무 소용없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앞뒤, 국어를 잘하면 아시잖아요. 국어를 잘하면 뒤에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왜 이거는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냐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니까. 그래서 영원의 관점에서 봤으면 그렇죠, 육체 훈련이 거의 유익이 없지만 성경 전체를 돌아보면 몸이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몸을 잘 간수하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다.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그런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신실한 말씀이고 모두가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합당한 그런 말씀이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녔던 이런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거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서 이제 12절에는 영적 훈련에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 고린도전서 9장을 가서 보면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변호하는 그런 그 말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고린도 교회에 목회를 하게 됐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고 나서 24절에서 27절에 열심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하고 말씀 전하고 했는데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왕관을 얻기 위해 그 일을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왕관을 얻기 위해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목표가 불확실한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다만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나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런 거 읽으시면서 어우, 지옥에 가나? 예수님 있다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 전체에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까 봐 두렵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도 운동선수가 월계관을 차지하게 해서 이게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머리에다 씌워주는 거 그거 조금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건데 그래도 그거 하나 그 영예를 찾기 위해서 자기 몸 절제하고 규칙을 지키고 훈련을 하고 먹을 거 안 먹고 가려서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왕관,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더더욱 자기 몸을 절제하고 그래서 거부할 건 거부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수고하면서 애를 쓰면서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냐. 영적 훈련에 특별히 여긴 지금 목사에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목사가 그 일에 매진을 해야 된다.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 가서 보면 젖을 먹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이제 점점 들면은 단단한 음식을 먹잖아요. 5살, 6살 가면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는데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 다 자란 사람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자기 감각들을 사용하여 단련받게 함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고 교회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감각들을 잘 사용을 해서 단련해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 그 일이 그냥 예수님 믿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위얼스비가 목사 특히 이제 해야 될 그런 그 훈련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를 돌아보는 것. 우리가 성찰한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성찰하는 것, 또 성도들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 그 다음에 섬기는 것. 뭐 육신적인 섬김이 되든 어떤 섬김이 되든 섬기는 것, 또 희생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 다음에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인 훈련에 포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께서 그 사람과 이제 함께 하면서 그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영적 훈련이 대단히 어렵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수고하며 치욕을 당한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훈련하고 하나님의 목사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수고하고 심지어 치욕까지 당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목회하는 데 이런 데서 탁월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노력하고 심지어 치욕까지 당해야 된다. 고린도서 11장 가서 보시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치욕을 당했는가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제가 교회 신약교회 역사를 금요일마다 이제 강의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는 루터나 칼빈이나 아니면 츠빙길 같은 이런 그 종교 개혁자들이 나타나기 전에 1170년부터 1500년까지 약 한 3,4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그 성경 신자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치욕을 당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화형을 당하고 목숨을 다 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는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런 모든 거를 준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이게 육신을 많이 이렇게 소모하는 그런 일이구나 이런 게 이제 많이 느낍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게 5시 반쯤인가 하여튼 이걸 다 끝나고 나서 와우 하고 소리를 지르고 제가 짐 싸갖고 나갔거든요. 예. 그 집에 가자마자 밥 먹고 그리고 제가 어제 저녁 9시부터 오늘 아침 8시까지 잤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피곤한 일이에요. 피곤해요. 뭐, 제 처가 뭐 어디 목욕을 다녀와라 뭐, 아, 그런 거 뭐고 그냥 오늘 자야지 안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 최선을 다해서 이거 말씀을 뭐 위월수면 무슨 주석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읽고 그걸 내 것으로 소화를 해서 또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다 옳지는 않잖아요. 우리 교회 다 맞는 건 아니잖아. 예, 그러면 성경 전체를 또 다시 찾아보고 그러고선 아, 한마디라도 허튼 소리를 하지 않고 여기 설교 시간에 딱 거기에 맞는 그런 그 말씀을 전달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자고는 또 오늘 아침에 또 와서 들어오기 전에 또 읽고 점심시간에 또 하기 위해서는 점심시간에 가서 또 읽고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서 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그 말씀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한다는 게 많은 체력을 소모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수고하고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치욕까지 당한다. 아, 참 중요한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 왜냐하면 우리가 왜 이렇게 수고하냐, 치욕까지 당하냐?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또 저도 뭐 목회라고 하는 이런 거 하면서 실망할 때도 이제 많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많은데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가 그 사실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그리고 치욕까지 당한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오늘 가셔서 고린도후서 6장이나 고린도후서 11장 이렇게 가서 보시면서 바울이 얼마만큼 고통을 당하고 치욕을 당했는가 이렇게 이제 보면서 이걸 어떻게 극복했을까? 그 육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가 당한 그 고난을 이렇게 가서 보면 그런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두가 다 1대1로 하나님 앞에 가서 설날이 있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만날 거 아닙니까? 회개보고 할 거잖아요, 그분 앞에. 근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모든 수고를 감당하고 치욕까지 당한다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국어를 잘해야 된다 그랬죠. 성경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라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 여기 그게 이해가 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도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가 위대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또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 모든 사람의 구원자다. 어우,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까지 다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이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특히 그분은 믿는 자들의 구원자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한정을 시킵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구속, redemption. 이건 죄에 빠져있는 모든 인간들, 죄의 시장에 팔려나와 있는 그 모든 인간들, 그들의 죄값을 이렇게 해서 물러주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사오는 그 일, 그 일은 구속,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그런데 누구만 구원받냐? 믿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바울이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바로 그 전에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속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누구만 구원받냐?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열어놓으셨고 그 가운데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일이 효력을 발휘한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다음에 가서 보니까 11절에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든 특별히 여기는 이제 목회자에게 주는 거니까 목사가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쳐야 된다. 그럼 이게 뭐냐? 7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말씀. 쓸데없는 거. 이런 거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립적인 게 있고. 그다음에 영원 무궁토록 유익한 게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나누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훈련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반드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명령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군사들에게 떨어지는 그런 명령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12절에는 아무도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내가 젊으니까, 젊은 목사니까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젊어도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특히 뒷부분에 가서 보면 제가 지키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도 여기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명령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젊어서 나는 아유 어떻게 우리 교회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젊은 사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그런 대언자로 이 자리에 섰으니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젊으니까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 자리에 딱 서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구약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든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의 명령들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 가서 보면, 그 다음에 가서 보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도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한 다음에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면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 이게 참, 목사에게 이러한 그 명령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엄청 힘들었습니다. 엄청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 이게 참 어려운 그런 말입니다. 첫 번째, 말 측면에서, 말. 예, 말하는 거. 거기서 믿는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정직하게 말하고, 사랑으로 말을 할 수 있는가. 에베소서 4장 15절의 표현에 따르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된다. 이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목사가,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행실면에서 모든 사람 믿는 사람들의 본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위선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목사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고 그러면 성도들이 금방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면에서 여기 사랑이 아가페 그래서 진한 명조로 이제 표시가 돼 있어요. 삶의 동기가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그런 그 삶을 사는 이런 모습이 비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들어있는 내적인 그런 열망 이런 걸 지금 스피릿으로 지금 표현했는데 영면에서 모든 사람들의 본이 돼야 된다니까 막 방언한다 그러고 쓰러뜨리고 이런 거 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 스피릿 이게 나와 있는 거는 영적인 선물 이런 거 사용하는 면에서 영적인 말과 교제하는 데서 또 특별히 영적인 열심을 내서 내가 건강할 때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걸 영어로 fervent spirit이라고 해서 열렬한 그런 영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야지 목사의 말이 그냥 힘이 없고 본인도 그거 믿는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면 여러분 듣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 면에서 목사가 다른 사람들의 본이 돼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신실한 삶을 사는 거를 지금 믿음 면에서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순결면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돼야 된다. 지금 왜 이거를 거론하고 있냐.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향해서 5장에 가서 보면 2절에 바울이 연로한 여자들은 어머니처럼 젊은 여자들은 온전히 순결하게 너 자매처럼 내 동생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목사가 그래야 간음하거나 음행하는 일이 교회에서 여러분 생기는데 특별히 목사에게서 그게 생기면 그게 완전히 교회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결 면에서 특히 젊은 여자들을 대하거나 하는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서 이제 16절은 목사가 성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말씀이냐. 15절에 내가 진보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라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내가 진보하는 것이 영어로 가서 보면 thy profiting, profit이라는 건 유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차적인 의미는 진보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근데 profit은 이득이라는 거거든요. 이득. 이러다 보니까 2차적인 뜻은 뭐냐, 내가 유익을 얻은 것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보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하고 이걸 통해서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내가 진보하고 내가 유익을 얻은 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젊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보한다고 하는 그 말이 그 뜻이 뭐냐. 군대가 있어 싸우러 나가면은 맨 앞장 서서 나가서 적군 앞에 가갖고 이런 모든 장애물을 치우고 이런 군인들 있잖아요. 맨 앞에 나가는 바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가 그런 사람이 안 되면 어떻게 성도들이 어찌됐든 목사를 따라가는데 그렇게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겠느냐. 지금 바울이 그러한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배웠던 어떤 그 인생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사랑침례교회를 이렇게 어느 면에서 어쨌든 하고 있잖아요. 왜 할 수 있느냐? 이거를 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들의 교회에서 그래도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구나 하는 거를 제가 눈으로 보고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머릿속에 두고 이러한 교회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지금 이 교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못 본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생의 큰 법칙인데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성장하지 않고 목회자가 본을 보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그 본을 따라올 수가 있겠어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상당히 뭐라 그럴까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영적 진보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요소들이 있다. 첫 번째 13절, 내가 갈 때까지 바울은 디모데를 만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마 만나지 못한 걸로 압니다. 어찌됐든 뭐에 신경을 써야 되냐? 읽는 것, 권면하는 것, 교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읽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공적인 예배에서 성경을 낭독하는 것, 이런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사적인 그런 생활의 영역에서 목사가 성경을 읽고 성경과 관련된 그런 책들을 읽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읽는 거. 그런데 여기 내가 진보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보이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많이 읽어야 된다. 많이 성경 말씀도 읽고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 이거를 이야기하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권면하는 것은 설교의 일부분은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권면하는 거. 여기에 열심을 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리. 교리는 가르치는 거잖아요. 옳고 그른 거 이런 거 알려주고 가르치는 거. 그래서 교리, 가르침 이런 말이 목회 소신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에 남아있는 목사의 자격 중에 하나는 가르치기를 잘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르치기를 잘하고. 그래서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잘 배우는 사람이 잘 가르쳐요. 되게 잘 배우는 사람이 잘 가르친다. 그러니까 목사가 잘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갈망하면서 가르치려고 할 때 좋은 그런 목회자가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것이 있냐. 15절에 이것들을 묵상하고, 예, 그 다음에 전적으로 그것에 몰두하여 내가 진보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라. 14절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14절은 내 안에 있는 선물, 그 장로회에서 안수할 때 대원으로 내게 주어진 그 선물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목사나 성도나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영적인 선물을 적어도 하나는 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존 성경엔 이걸 은사라고 이제 표현했습니다. 은사는 임금님이 하사하는 무슨 그런 그 은혜 뭐 이런 걸 표현할 때 은사로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어는 단순하게 그냥 기프트예요. 여러분 누구 좋아하면 기프트 주잖아요. 기프트.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선물로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그리스말 카리스마라고 하는 그런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이에요. 은혜로운 선물. 자,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거하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시간이 되시거든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가서 보시면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을 나눠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선물을 하나는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가서 보면 그 선물이 특별히 회심할 때 각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선물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는 거.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지금 장로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디모데를 목사로 이렇게 선임해서 거기에 안수를 하거나 하면서 임명을 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어떤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 무엇냐는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디모데에게 너 그 선물이 있는 거 알지? 하고 얘기할 때는 디모데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디모데가 그 선물 사용하는 거를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그 선물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든 성도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이런 게 선물이 있을 때 이것이 무엇인지 본인이 알 수 있거든요.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알 수 있어요. 그거를 사용하는 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15절은 이런 것들을 묵상을 하고, 그래서 읽는 거, 권면하는 거, 교리에 주의를 기울여라. 그 다음에 선물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한 모든 것들을 묵상하고 전적으로 그것들에 몰두하여 내가 진보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야 된다. 그러니까 몰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념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념.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취미생활 할 수도 있고 여가생활 또 할 수도 있고 노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걱정도 할 수 있고 또 부동산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시민단체 활동하라는 그런 목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시간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취미생활도 있고. 그런데 목사에게 바울이 부탁한 거는 목회를 신실하게 하려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에 몰두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몰두해야 된다. 세상 일도 몰두해야 성공하는데 더더욱 하나님의 일, 여기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모든 거 다 버리고 절에 들어가서 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 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몰두해야 된다. 마지막 16절에 너 자신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안에 거하라. 이것을 행함으로써 내가 너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이건 영적인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든 성도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올바른가를 늘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참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상식적이고 참 합리적인지 알 수가 없어요. 먼저 교리에 주의를 기울인 게 아니라 너 자신에게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너 자신. 너 자신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그 장로들 모아놓고 너희 자신에게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가 자기와 자기 아내와 자기 가족들과 자기와 관련된 이런 일에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고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고 남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너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한다. 여기 구원하는 거, 이런 거 지키면 천국 가나?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무슨 얘기냐, 목사든 성도든 이런 것을 게을리하면 악한 일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데 빠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서 구원하는 그런 유일한 길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는 거다. 오늘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특별히 오후에는 참 제가 하기 어려운 이런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오늘 강의를 이제 준비하면서 야, 이걸 정말 지키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그런 영적 훈련의 요소도 이런 거 살펴보면 제가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강의 설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사가 해야 될 그런 일은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은 하나도 회피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다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랑하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의 이런 말씀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따라야 될 그런 기준으로 세워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지 않고 전달해야 된다,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목사가 되어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게 목회 서신이긴 하지만 가서 읽어보시면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삶이 설교를 따라가지 못해서 목회를 그만두는 목사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요 근래에 많이 봅니다. 도덕적인 문제, 이혼, 그 다음에 부끄러운 행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많은 목사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저 자신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2절 말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그런 그 말씀, 이거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리더십을 행사하는 그런 모든 분들에게 드리면서 이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세우고 구원받지 못한 자를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목회의 목적이고, 이 모든 것의 핵심, 목회, 이 모든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목사는 언제라도 때가 되면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나 성도를 효과적으로 일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이게 피동적인 그런 상태가 아니라 여기 나와 영적인 훈련의 힘 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다른 사람들 세워주려고 노력하고, 그게 다 뭐냐,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사는 우리 사랑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